우린 누구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고되고 참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세상 사는 거 녹록지 않아요. 뭔가 신앙인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사는 것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넉넉히 이겨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없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가진 우리도 역시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이때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금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금 정말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마땅히 누려야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그 권세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도대체 그게 뭐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도대체 뭐야?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두 가지 일들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데,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이 엄청난 놀라운 특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첫째는 권리예요. 권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천국 상속권이에요. 천국 상속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권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세.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상속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천국 상속권을 가진 자요. 이미 천국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좀 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에 짓눌리고 주어진 문제 속에 허우적대고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상속권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뭐가 두려워요? 뭐가 더 걱정입니까? 좀 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게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떤 질병도 어떤 상처도 또 넘지 못할 장벽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파워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들마다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먹구름이 두려운 곳에도 생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소망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자격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는 곳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언제든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우리가 되었단 말이지요. 혹 내가 실패했어도, 혹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혔어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조금 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이 신앙인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똑같이 실망하고 있고 똑같이 절망하고 있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신앙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요, 전화기 기억나십니까? 전화기가 누르는 전화기가 아니었고요. 저희 집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딱 돌려야 되잖아요. 예. 돌렸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돌리다가 전화번호를 까먹거나 잘못 또 시간을 좀 늦추면 얘가 다시 원위치 가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돼요.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랬어요. 예. 전화를 이렇게 하려면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돌려서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친구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꼭 친구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대개 아버지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들은 전화기 옆에서만 살았는 것 같아요. 예. 네. 대개 그 전화를 하면 아버지들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성범인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누구 성범의 친구 누구누구인데요. 성범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성범아, 전화 받아! 이렇게 하죠. 되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 금방 달려와서 이제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만약에요,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누구누구 친구 누군데요? 성범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 여기 내 집인데 이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범이 있습니까? 하면 응, 그래, 기다려봐 하고 바꿔주지 아닌데 여기 우리 집인데 내 집인데 라고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것이 자녀된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당연히 아버지의 것이죠.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공들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애쓴 거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모으고 모아서 집을 사서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화할 때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 집이죠? 라고 물어요. 누구 집이죠? 그러면요, 당연히 아버지도 역시 응, 그래, 여기 맞아, 그리고 바꿔줘요. 주인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봤어요. 어릴 적에 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아빠라고 불렀죠. 아빠. 예, 되게 아빠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내가 좀 컸는데 내가 애들처럼 한참 애들 꼬마들처럼 아빠라고 부르기는 쑥스럽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내 아빠 아빠 부르고 살다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너무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결단을 하고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중학생이 됐는데 인격도 좀 자랐고 인간 어떤 품위도 좀 자랐는데 내가 애들처럼 아빠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요 아버지 불렀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그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좀 컸구나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녀석이 좀 컸구나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아버지 부르는 것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것은요,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니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당히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당당히 사십시오. 물질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유혹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힘든 일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나는 누구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찾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인할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히 살아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오랫동안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아니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친 영혼들의 회복을 경험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는 든든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미리 요구를 해서 받아 챙겨서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아들이요, 자기의 분기신 유산을 미리 요구해서 챙겼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면 사실 자녀된 권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내 몫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간섭받지 않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깃을 챙겨서 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런데 결국 자신을 든든하게 해줬던 이것이 금방 다 사라져버려요.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것이 오랫동안 가면 좋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요. 결국은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큰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밖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 누리면서 한번 살고 싶고 쾌락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분깃을 요구를 해서 챙겨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첫째, 허랑방탕하게 되어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어요. 허랑방탕하게 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어요. 13절 하반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전반절에 다 없앤 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 없앤 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고 쾌락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 것 같았던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엔 깨닫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 둘째 아들도 역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허랑망탕하게 하다가 결국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도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협조하지 않아요.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돼요. 보세요. 오늘 14절 중간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필이면 왜 이때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치는 노예처럼 살게 되고 돼지나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것조차도 주려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15절 중간부터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거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결국 내가 있을 때는 다 빚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없을 때는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다 보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 대부분이 보면 쥐엄나무 열매예요. 나중에 한번 갈멜산 올라갈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쫙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되게 크게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딱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콩 같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게 있어요. 커다란 그게 다 쥐엄나무 열매예요. 그거 한번 따서 한번 잡숴 보세요. 그걸 딱 뺏겨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입 안에 넣고 딱 씹어 보세요. 다른 맛이 없어요. 그냥 나무 맛이에요. 나무 맛. 그냥 거칠거칠한 맛이에요.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무슨 대단한 열매, 맛있는 열매도 아니고 그렇게 거칠거칠한 맛도 없는 그런 것조차도 해주는, 공급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때요,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망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 궁핍한 상황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 잘못 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엉뚱한 길에서 헤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막 허송세월 보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래도 그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짧게 읽었지만 그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과 너무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세요. 첫째, 아들을 신뢰해주고 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충분히 수용해주는 아버지였어요. 12절 보면요,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요구합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요, 괘씸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꾸 자기 재산, 자기 목 챙기려고 하고 막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다음의 말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얘기합니다. 대개 여러분, 대개의 경우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단둘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단둘이 있으면 좀 무슨 말하기도 그렇고 뭐 좀 서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그런 거예요. 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심리적 거리감이 없어요. 그저 아들의 편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따라줘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풍족하신 아버지요. 풍족하신 아버지. 17절 전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무슨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다. 아버지는 풍족했어요. 넉넉했어요. 죽어도 아낌없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또요, 세 번째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 20절 중간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얘기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왜요? 아버지는 기다렸거든요.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집 나가는 아들이 있는데요.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아들이 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살짝 비추니까 단번에 아들인 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기다렸으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네 번째는 측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측은히 여겨주신 아버지, 20절 하반절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오늘로 창자가 뒤틀려서 녹아내리는 상태. 그 정도로 아픈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골이 정말 다 이리저리 치이고 다 먼지로 구덩이로 그냥 다 떼꾸정물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볼 때 기분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아버지죠.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아버지. 오늘 본문의 22절 중간에부터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한 세 가지를 제일 먼저 하도록 하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무슨 얘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아들의 품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들의 품위. 옷이 신분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옷이 남루한 상태예요. 이리저리 정말 구걸하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겠어요. 몰골이 현차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들의 품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얘기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가락지를 끼우래요. 뭐예요?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해요.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바로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라고죠? 발에 신을 신기라 얘기해요. 당시에 품꾼이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신을 신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예요? 회복의 잔치. 회복의 잔치. 천국의 잔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 이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면요, 이 세 가지 명령을 할 때요, 영어 성경에는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게 단어가 있어요. quickly라고 하는 단어. 즉시로, 재빨리라는 단어예요. 이 재빨리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요. 예. 무슨 얘기예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 즉시로 당장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급한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재빨리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한 거죠. 이번 주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 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고아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고아신앙. 고아신앙. 많은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고아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아신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으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이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고아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자녀가 가난한 것은 단 한 가지의 경우 아버지를 잃은 고아일 때입니다. 우리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조차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자녀된 권세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오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고 그냥 아버지 불렀대요.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요,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은 없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더라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둘째 아들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버지의 만남은 늘 감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늘 감동과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다 받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늘 감동과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마다 늘 즐거움이 가득가득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없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자녀된 권세를 잊고 포기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절망하고 비참함으로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땐 아마 다 자녀된 권세를 누려보셨을 겁니다. 자녀된 권세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동입니다. 밀려오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중상하고 봉사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지루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몫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몫을 요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아버지를 보는 것만 해도 감동이었고 내가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것만 해도 은혜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몫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기분 나빠하고 내 몫을 주지 않으면 막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세상 속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권세를 다 빼앗긴 채 비참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는 잠깐뿐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시 잠깐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지 만약 그 품을 떠나면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어떠한지 우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로 당당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불안하고 환경이나 문제가 더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당당히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토록 많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며 따르고 있으십니까? 집 나간 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평안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당당히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허랑방탕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며 비참한 신세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주며 풍족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측은히 여겨주시며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들의 품위를 세워주며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며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는 든든합니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전사자들의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